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거쳐서 8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신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가 나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모세를 낳게 하시고 인간적인 부모의 한계는 석 달이었지만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최상의 학술을 공부하게 해서 40년을 준비시킵니다. 그 애굽의 학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후에 비로소 거룩한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데까지 모세의 준비의 생애를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신약 교회의 속의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흠 잡힐 데가 없도록 철저하게 세상과 신앙적으로 준비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속에 모든 것을 섭렵하게 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말 많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모세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해를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세에게조차도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했던 것을 보면 만약에 모세에게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걸 문제 삼아서 거절할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십계의 돌판을 받을 때에 40일을 머무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이유였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루 만에 충분히 돌판에 십계를 써서 내려보내실 수도 있는데 40일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과 머무르게 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를 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모세를 40일간 하나님과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책망할 수 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후에도 두려워하도록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것도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저 불합리하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보내셨음에도 그들은 역시 순종치 않았고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모세에 대한 도전이 역력히 나타나는 모습을 읽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 홍해가 가로질러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와 군대들이 추격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었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제사다운 제사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개탄하시는 모습을 오늘 내용에서 읽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쳐서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 대한 경계라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가? 아니면 예수도를 빙자한 자신의 정욕의 실현을 예수도나 하나님이라는 방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고 점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겠는데 첫 부분은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미두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권력자를 보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보낸 당사자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것은 모세가 거짓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넘겨주면서 최종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 기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존경하는 모세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메시아를 증거하는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그런 공식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거나 또는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는 식으로 모세를 강조하면서 그런 모세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배은망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거절하는 즉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원인도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됩니다. 바로 애굽으로 그 마음이 행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 마음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곧잘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마음이 행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가 끝났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인하여 거절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바른 선택은 영원 속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거나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보다 더 신중한 신앙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봅니다. 부자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판단하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 신앙적 판단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도 자신들의 정욕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아론이 여기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로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한글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아론이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가 더 문제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고민하거나 기도한 흔적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요구를 듣자 말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출애굽기 32장 2절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모세가 이를 추궁하자 자신은 전혀 책임지려고 하질 않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출애굽기 32장 22절 24절에 그렇게 책임을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돌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한 배에서 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모세형과 아론형의 두 가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이 원하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동요되고 움직이는 지도자. 그게 바로 아론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범죄한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부르짖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역시 이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에 익숙한 백성들과 더불어 행하는 아론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으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그런 기도형의 모세형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1절 오늘 그랬죠. 결국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채찍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살면서 섬김의 대상조차도 창조주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힘없는 신이라고 이름 붙인 종교 생활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40년을 광야에서 저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저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2절, 43절 그랬는데 이것은 참으로 의외의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법궤의 식양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계속해서 옮기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식은 뭡니까? 너희들이 40년간 광야 여행을 하면서 나에게 한 번이나 제물을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42절에서 43절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이 탄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국 그들의 하늘의 일월 성신 숭배는 이미 출애굽하여 광야 40년간 끊임없이 계속해왔던 습관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모스 5장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애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애가입니까? 하나님의 탄식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내산에서부터 십계의 돌판을 비롯하여 법궤와 성막과 장막을 하늘에서 지시해 주신 방법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제사들이 실상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몰록 신의 장막과 네판 신의 별을 떠매고 다니며 그것들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군대처럼 수많은 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국가와 민족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별의 수를 셀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신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일월 성신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가장 극명하게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국가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에 이끄셔서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일월 성신 가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고 광야 40년간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정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야훼 이름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한 온갖 제사를 계속 드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려운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왜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는 표현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나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 큰 확신으로 자신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증거하고 감격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뒤엎는 증거를 하면서 같은 확신으로 들떠있는 모습들을 들어보고 듣게 되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계획이나 약속을 절대로 바뀔 수 없고 고치고 바꿀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광대한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을 드러내심으로 한치의 실수도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고 뒤죽박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앞에 확신을 뒤집는 확신을 반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본문의 스데반을 취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뒤집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경계를 갖지 않으면 충분히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들을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진리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깨닫자고 하는 것이죠.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 정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바른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6장 14절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법을 고치리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즉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 기도나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들의 표현은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기도의 육체가 인류의 범죄를 감당하기 위한 제물로서 죽고 살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이러한 신앙적 깊이를 알 리가 없는 저들은 당시에 헤롯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말로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 기도나 사도들이 헌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흘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증거의 장막이었던지 아니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던지 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제2성전이었던지 여기 스데반과 그를 대적하고 있을 당시에 헤롯 성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곳은 못 되었음을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48절에 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조차도 그가 비록 최초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렸을지라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49절 5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인용임을 여러분들이 난해주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끊겨져 있지만 인용된 말씀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또한 경계가 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번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스라엘의 사실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묘사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잘못을 자주자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얕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와 같이 헤아리고 판단해서 하늘과 땅 모든 우주에 충만해 계신 주님을 떠보고 저울질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맑은 거울처럼 들여다보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견주고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헤아리고 이해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이 말씀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그렇게 뉘우칠 때는 너무 늦다는 거지요. 그런 최종적인 잘못된 판단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하늘의 군대, 즉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섬긴 것과 다르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요령과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알아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의 교훈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